안녕하십니까? 뉴스 속에서 영적 감각을 익히고 뉴스 속에서 시대를 보며 뉴스 속에서 예언의 성취를 읽는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우리들이 편안한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도 지구 저편에서는 전쟁과 내전과 심각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리아 내전은 21세기 최악의 유혈 사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사망자가 6만 명이 넘어선 시리아 내전의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내전 종결과 평화 협정을 매듭지기 위한 행보가 답보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시사뉴스 시간에는 멈추지 않는 시리아 사태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시리아 내전이 점차 국경 넘어 중동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 아랍연맹 특사가 시리아 내전 사태가 인접국으로 확대돼서 중동을 휩쓸고 있다면서 휴전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화는 멈추지 않은 채 오히려 불똥이 주변국으로 튀며 중동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시리아 내전의 사망자는 반정부 시위 발발 22개월 만에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리아 반군 측은 최근 사망자가 4만 5천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를 내놓았는데 유엔 통계는 친정부 세력 사망자까지 합친 숫자를 내놓았습니다. 나비 필레의 유엔 최고 인권 대표는 희생자 통계를 발표하면서 아직도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사망자는 곧 6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 아랍연맹 시리아 담당 특사는 지난해 12월 말 내전이 한해더 지속되면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희생자가 6만 명을 넘었다는 발표가 나와도 국제사회 반응이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인권이나 인도주의라면 벗선발로 달려나갔던 서구 국가들도 이번 시리아 내전의 경우만은 조용합니다. 서구 세력의 세계사적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응과 대처가 미흡한 이유는 각국의 이권이 개입된 배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이번 시리아 내전은 처음에는 독재와 민주의 싸움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리아의 내전은 이슬람 종파의 각축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슬람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반군을, 이란은 친시아파 집권 세력을 각각 물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전은 중동 이슬람권의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국민들이 내전으로 죽어가는 동안 이웃 나라들은 해결보다는 자국의 주판화를 튕기면서 국익을 계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월 25일 시리아 내전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재앙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시리아 갈등은 지역적 재앙을 넘어서 전 세계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는 잔혹한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시리아 폭력 사태를 멈추게 해야 하고 정부군과 반군 양측 모두의 무기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은 라크다르 브라히미 시리아 담당 유엔 아랍연맹 공동 특사의 노력들을 만장일치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시리아 제재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시리아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시리아 사태에 대해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배후의 국가들 때문에 내전이 종결되지 않아서 시리아 국민들만 더 불쌍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해설위원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이 시리아의 내전에 대해서 우리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마지막 시대 예언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을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북방왕이 이 세상을 어떻게 순서적으로 점령해 나가는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와 어떤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예언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진행할 것이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있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남방왕,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로 이제 물들여진 불란서 혁명 정부가 북방왕인 교황권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것이 1798년도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죠. 그 이후부터 이제 이 북방왕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멸망시키면서 그 다음에 세상을 어떤 지역을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순서대로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언되어 있습니다. 45절까지. 그런데 이 세력에 대해서 그 과거의 패턴을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31절부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교적인 그런 세력이, 다시 말해서 교황권이 세력을 잡고 교회 안에 우두머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3절부터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패쇄하리라. 여기 이 말씀은 종교개혁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여기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작정된 기간까지 개혁자들의 진실된 무리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해서 여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북방왕이, 이 교황권이 36절 보면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황권이 세상 마지막에 그 작정된 기간까지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말씀이 여기에 예언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38절 보면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교회 안에 금과 은과 세력의 신이 판을 치는 타락된 기독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절부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마지막 시대 이 북방왕이, 교황권이 어떻게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가 하는 그 모습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공산주의, 원래 자기를 쳐서 칼에 빠진 상처를 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을 종교적으로 다시 점령을 할 것을 여기에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다 그 손에 잡히는데 특별히 애굽 땅도 이제 그 권세에 잡혀서 모든 세상은 물론이요 중동 지방까지, 여기 리비아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중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큰 틀로 보아서 미국 이후에 중동 지방까지 점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맨 마지막 시대에 이 북방왕이 어떠한 식으로 세상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시리아 내전 가운데서 중동 지방의 또 한 큰 나라를 넘어뜨리는 그런 형편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 해설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랍의 봄이 시작된 지난해 아라사드 독재에 맞춰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이제 6만여 명이 숨진 본격적인 내전으로 비화됐는데요. 양상은 더 복잡합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등 시리아 집권 세력은 시아파계 소수 종파인 알라위트파이고 반면 이를 축출하려는 반군의 다수는 수니파입니다. 아랍 중동 지역의 오랜 대결 구도인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국제 대리전이 시리아에서 전개되는 양상을 띠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반군에 동요한 수니파 세력과 아사드를 지지하는 시아파 간의 국제적 대립이 중동 전체에 분파 갈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유엔이 제재를 한다고 해도 유엔이 정한 형량과 반인도주의의 범죄 응징이 가벼운 것이 사실이라서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는 수백만 명을 학살해서라도 어떻게든 버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사회와 시리아 내전과의 관계와 입장은 어떤지 리포터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죠.
네, 반정부 시위대를 상대로 유혈 진압을 계속하는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연합 EU는 시리아 석유 산업에 대한 일체의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등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EU 외교 대표 캐서린 애쉬턴은 아사드 정권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추가 제재를 단행키로 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서 애쉬턴 최고 대표는 시리아 정권은 국민 탄압을 완전 중단하고 구속된 시위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하며 전 국민을 포괄하는 참된 대화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유럽연합은 시리아의 가스와 석유 산업 장비를 수출하거나 시리아 국채를 거래하는 일 등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에 모두 합의했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EU와 이란 은행들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또 화물 운송 금지 강화를 위해 시리아 항공기들이 EU 공항에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한 스위스 정부는 시리아산 원유의 수입과 구매 수송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는 보고입니다. 유혈 진압에 관여하거나 알라스드 정권을 직접적으로 돕는 주요 인사 12명과 11개 기업도 추가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개인과 회사는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국외 여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정부도 시리아의 고위 장성을 포함해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의 인척과 회사 두 곳을 상대로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번 금수 조치는 알라사드 정권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리아산 원유의 95%를 EU가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는 하루 15만 배럴의 석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유럽 연합국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리비아 재건 회의에서 알라사드 대통령의 잔인함이 전 세계를 분노하게 하고 있다라며 시리아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시리아는 지중해 연합에서 탈퇴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지중해 연합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주도로 2008년 만들어진 유럽 남부와 북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의 협력체입니다. 한편 시리아에서는 일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정권 내부의 분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등은 아사드 대통령에게 민주화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아사드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SOS TV 시사 리포트의 강정자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시리아의 내전의 종식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는 러시아와 중국의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아사드 대통령 가문을 지지해온 러시아는 시리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해군기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시리아에 무기를 대량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리아는 원래 인종 구성과 이슬람 종파로 내부 분열이 심각한 나라이기는 합니다. 국민의 75%가 수니파이지만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비롯한 군부 집권층은 소수인 시아파 그룹입니다. 시리아 내전은 아랍의 봄바람이 불던 2011년 시작되는데요. 시아파 정부군이 이란을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과 합세하고 반군이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으면서 심화됐습니다. 이것은 강대국과 관련국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냉엄한 국제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시리아 군사 개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이 장기적인 무력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속셈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반면 미국과 서방 국가에게 시리아는 매장 석유나 자원이 별로 많지 않아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지정학적 위치도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요. 시리아는 러시아, 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시리아의 우방 세력들과 충돌할까 봐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자국의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을 하는 사이에 어린이와 여성 등 시리아의 민간인들이 오늘도 무차별적으로 학살되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 내전이 멈출 기색이 보이지 않으면서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리포터를 통해서 좀 알아보죠.
네,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국외로 떠난 시리아 난민이 65만 명을 넘어섰다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난민기구 통계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시리아 소요 사태 이후 이웃 국가인 요르단으로 17만 6천 명, 터키로 15만 3천 명, 이집트와 이라크로는 각각 6만 9천 명의 난민들이 탈출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잡히진 않지만 또 다른 시리아 이웃 국가인 레바논은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일주일 사이 약 2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유입돼 2년 전 시리아 분쟁 발생 이후 가장 많은 난민이 요르단 국경을 넘었다고 23일 현지 시간 요르단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나세르 주대 요르단 외무장관은 이처럼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유입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시리아 분쟁이 발생한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주대 외무장관은 지난 17일 이후 2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건너온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특히 지난 24시간 동안 6,200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1년 3월 이후 요르단의 난민촌에 정착한 시리아 난민들의 수는 30만 명이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주대 장관은 시리아 난민들이 늘어난 이유는 시리아 남부 지역의 여러 도시들과 마을들에 대한 폭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대는 시리아 남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리아 난민들의 유입이 국내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있지만 정부는 국경을 계속해서 열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대는 난민 캠프가 포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주변국들도 시리아 난민들을 받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 국경 지역 부근에 위치한 요르단의 자타리 난민 캠프에는 현재 최소 6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까지 시리아 분쟁 발생 이후 현재까지 6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250만 명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아모스 국장은 시리아의 상황이 이미 재앙적 수준에 이르렀고 추운 겨울이 끔찍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벌써 2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의 유혈 사태로 6만 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히면서 내전이 끝나지 않는다면 오는 6월 국외 난민 수가 11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STV 시사 뉴스 김인섭 리포터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뉴시스 뉴스 27일자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27일 시리아의 화학무기가 국제 테러 단체나 반군 손에 넘어가면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인접한 북부 도시 하이파에 미사일 방어체제 아이언돔을 배치했는데요. 실반 샬롬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지난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재한 고위 안보 관계자 회의에서 시리아의 화학무기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시리아의 화학무기가 헤즈볼라나 알카에다에 넘어가게 되면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이는 선을 넘는 것으로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다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면서 때가 되면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샬롬 부총리가 말한 행동은 선제 공격을 포함한 군사적 개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리아의 화학 무기가 주변으로 퍼지지는 않는지 주변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란은 시리아의 주요 동맹국으로 알려져 있죠. AP통신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전 기간 동안 화학 무기가 반군 손에 넘어간 것을 우려해왔다고 설명했으며 또 이스라엘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의 배후에 외국 테러리스트들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정부는 선거를 방해하려는 외국 용병들과 싸우고 있다며 이들 중에는 알카에다 조직원과 극단적인 종교주의자들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홈스주 훌라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서 100여 명이 희생된 훌라 학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외부의 지원을 받는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알카에다 지도자 와이만 알자와히리는 지난해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서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터키 등의 무슬림 조직들에게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반군의 봉기를 지원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올 초 시리아에서 발생한 잇단 폭발 사건에 알카에다가 개입한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다마스쿠스의 학살자로 불리는 알라사드 대통령 축출을 위한 반군 지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알카에다를 비롯한 일부 불순 세력이 시리아 내전을 빌미로 중동 전체의 안정판을 흔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정보 분석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 내전 배후에 있는 각국의 의도가 드러나는 가운데 시리아 내전은 멈출 수 없이 깊어져만 가고 중동의 평화와 안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다시 여기서 강병구 목사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교훈을 얻어보기로 합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은 이 북방왕, 다시 말해서 교회를 장악한 그래서 이 재물과 세력의 신을 공경하는 그런 타락한 중세기 교회가 되는 그런 로마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방왕에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패턴이 제일 먼저 이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물건.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교황권의 시작을 말합니다. 교회의 배도와 또한 중세기 암흑시대의 교회를 여기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신실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참 많이 핍박을 당해서 순교당에 쇠퇴하며 또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의 일들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 작정된 기한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가서 이 북방왕 세력이 어떻게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이건 세속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영적으로 세상을 하나로 묶고 자기의 손아귀에 두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예언 가운데는 제일 먼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땅인 미국에 들어가서 종교적으로 개신교 국가로 출발하는 이 국가를 다시 환원시켜서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영화로운 땅에 가서 그것을 점령하는 일을 하고 또 많은 나라를 패망시킵니다. 온 세상을 점령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바티칸의 작전과 또한 이 세상의 정치와 지금 교황권의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상주되는 것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애굽, 에돔, 모압, 암몬, 리비아 이렇게 해서 중동 지방을 점령하는, 중동 지방을 장악하여 그 손에 넣는,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 세상에는 어떤 왕권이나 독재주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세계주의가 통하며 그 세계주의 뒤에 있는 북방왕, 교황권, 바티칸의 세력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이 북방왕의 지도에 따라서 따라가게 만드는 마지막 세계주의로 세상을 점령하는 모습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 중동 지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시리아의 그 내전을 보면서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 이제 독재 세력은 더 이상 없다,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세계주의, 이 세상의 온 나라들을 전부 다 합해서 어떤 한 주의, 하나의 신조, 하나의 글로벌 빌리지, 다시 말해서 세계를 하나의 도시로 묶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세계주의로 이 세상을 끌어가기 위해서 중동지방 이슬람 국가들까지도 점령하고 굴복시키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까지 지금 사력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나라가 시리아죠.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이제 아마 곧 무너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 남은 그 세력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란인 것입니다. 지금 이란의 핵 문제로 세상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preemptive strike, 언제 선제 공격을 통해서 이란의 그 핵시설을 공격하고 이란의 그 강력한 그런 반발을 저지할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맨 마지막에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에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동북쪽에서 오는 소문과 마지막으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도륙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지막 장면이 곧 도래한다고 성령 예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동 지방을 잠잠케 하는 이런 일을 보면서 이것은 CIA, 미국의 중앙정보국과 그다음에 바티칸에 합세한 그런 작전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젠 정말 세상의 역사의 시나리오, 성경 예언에 의해서 설명하는 그 마지막 시나리오가 거의 다 성취되어서 이제는 아랍 국가까지도 점령되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될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예언 가운데서 이런 패턴을 볼 수 있고 시리아의 내전도 이러한 패턴 가운데 한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존두리해서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리아 내전을 보면서 이 땅의 전쟁과 유혈 사태와 고통과 슬픔이 끝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생각이 더 한층 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시리아 국민들의 고통이 어서 속히 끝나기를 바라면서 더 가까워진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